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 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보았던 12절부터 15절까지는 히브리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6절부터 18절은 이와 관련된 부연 설명 또 부연적인 명령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크게 보자면 앞부분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내용들이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걸 명령하시면서 처음에는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결국엔 그것이 또 이웃을 위해 사용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빚을 꾸어주었을 때 그것을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세 번째는 그 빚을 못 갚은 사람을 노예로 삼았을 때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이 16절부터 보면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처음에 16절 처음에 보시면 상황이 나오죠. 종이. 그러니까 이 종은 이제 6년 동안 일을 다 해서 7년째에는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종인 거예요.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그러니까 이게 상황인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인데 이 종이 원래 해방을 시켜줘서 집에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는 그냥 여기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서 계속 종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표현을 보면 참 부드럽게 표현을 했죠.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동거하기를 좋게 여겼다. 사실은 현실만 놓고 보면 현실은 어떤 거냐면 내가 여기서 해방해서 나가봤자 그냥 굶어 죽기 딱 십상이고 별로 좋을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판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서 종이나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표현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나가 죽느니 여기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나는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여기서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동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좋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을 지금 전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6절 뒤에 보시면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가?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러니까 이 종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특징이 종이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건 주인이 왈가왈부 하는 게 아닙니다. 너 여기 있어라, 떠나라. 이러는 게 좋겠다, 저러는 게 좋겠다 말하는 게 아니라 종이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이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17절에 보면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러니까 귀를 뚫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귀걸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귀에다가 구멍을 내는 그래서 이 구멍을 내는 방법을 통해서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영구히 그 사람의 종이 되게끔 이렇게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귀에 대고 구멍을 뚫는다. 뭐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귀걸이를 하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종종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분들이 여자분들이 귀걸이를 하고 오면 옛날에 다 종이나 노예가 될 때 귀걸이를 했는데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주로 왕들이나 귀족들이 남자건 여자건 가리잡고 다 귀걸이를 했죠. 그러니까 참 이 극단적인 두 사람들이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노예이거나. 근데 그걸 이렇게 딱 쳐다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이 귀걸이 했는지를 보고 아 저건 높은 사람이구나. 아 저거는 천박한 사람이구나. 노예군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런 구조를 보다 보면 우리가 마음에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귀를 이제 뚫어가지고 영원히 네 종이 되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앞에 나왔던 명령이 있잖아요. 7년째에는 노예를 해방시켜주어라 이런 명령이 있고 또 다른 본문을 보면 희년법이 있어서 50년이 되면 토지도 돌려주고 사람도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했습니다. 그럼 이 두 법이 충돌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풀어줘라 그랬고 또 하나는 영구히 종을 삼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무엇이 우선하는 것일까? 어떤 것이 더 기준이 되는 것일까? 사실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걸 시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놓고 보면 구약성경에 이렇게 해서 종을 풀어줬다 기록이 없어요.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영원히 이 집에서 종이 되겠다 해서 종살이를 했다 그런 기록도 없어요. 또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가 영원히 종살이로 하겠다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아, 나 이제는 풀어주세요 이런 경우도 구약성경에 나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을 우선시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어떤 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어떤 것은 조금 부수적인 것이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거든요. 사실 지금 내용도 보면 앞에 나왔던 12절부터 15절 노예를 해방시켜 주어라가 근본 명령이고 그 뒤에 부수적인 명령으로 지금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하는 건 뇌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신현법이 우선시고 우선되는 가장 중요한 법이고 그 이후에 내가 영원히 노예로 살겠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원히 노예로 살겠다고 해서 귀에 구멍 뚫고 노예로 지내고 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아무래도 주인이 처우도 달라졌고 예전만큼 난 이 집을 사랑하지도 않고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다시 요구해서 떠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귀에 구멍을 뚫어서 표시를 냈잖아요. 고리를 채워두지 않으면 뚫었던 구멍은 다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서 표시를 했던 것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계속 지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여명령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섯 해 동안 품꾼의 삭스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제 이게 전제 조건인데 참 이게 놓아줄 때 왜 놓아주라고 말씀하시냐면 돈 주고 품꾼을 사오면 뭐 가령 100 정도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노예가 되어서 200만큼이나 일을 했으니까 충분히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내가 저 사람 노예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안 했을 경우엔 그냥 놓아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 노사관계를 기본으로 생각해서 이런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로자가 땡땡이를 치고 일을 많이 안 할 수도 있지 않아 싶지만 과거의 노예들은 일을 많이 안 할래 안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금방 채찍으로 매를 맞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뭐 빚지고 노예가 됐으니 저 정도 일하고 학대받는 건 당연하지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돈 주고 품꾼을 사온 것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했다. 이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18절 그 뒤에 보시면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놓아주고 해방시켜주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이 명령 왜 하셨겠어요? 어려우니까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놓아주기가 쉬울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이런 말씀하겠어요? 너무 놓아주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주기를 어렵게 여기지 마라. 놓아주기를 어렵게 여기지 마라.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는 복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18절 끝입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건 앞에 나왔던 복에 대한 약속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한 사람을 노예로 데리고 있다가 해방시켜주면 나는 그 사람에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갚아주시는 것. 그 사람은 나에게 갚아줄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자유케 해줬으니까 내가 다른 노예를 얻게 되는 게 여기에 대해서 응당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방식이 되겠죠. 하나님이 또 다른 노예를 얻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범사에 복을 얻게 하신다. 다른 부분들에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내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일정 부분 손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손실을 안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하는 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손실을 보라고 하는 거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을 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다른 여러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유익함이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손실을 안 보기를 원하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주님을 섬기다 보면 주일은 와서 예수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느라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낚시도 못 가, 등산도 못 가, 취미생활에 손실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도 복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손실을 본 것이지만 다른 부분들에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신다. 이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복입니다. 자,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제 두세 가지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모든 명령들이 다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앞에 나왔던 11조를 하는 것, 그리고 빚을 구워줬다가 면제해주는 것, 그리고 노예를 데리고 있다가 해방시켜주는 것, 내 소유물과 관련된 그런 명령들이죠. 그런데 이런 명령들을 잘 보시면 이 명령들에는 형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지켰을 때 어떤 벌을 받는가,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물론 신약 성경도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구약 성경은 특별히 더 그래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죄가 될 경우엔 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너 이런 벌을 받을 거야. 근데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을 하신 게 그대로 순종을 안 하면 물론 죄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죄를 준 건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형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형벌 규정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11조를 안 하면 어떤 벌을 받을까요? 어떤 벌을 받을까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꿔줬다가 그걸 면제를 안 해줬어요. 그럼 어떤 벌을 받나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내가 노예로 되고 있던 사람 잘 부려먹고 7년째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벌을 받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나라 망합니다. 벌을 받습니다. 살인을 하면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면 마땅한 형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런 내 소유들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는가, 벌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내용들은 불순종해도 벌은 안 받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벌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안 주시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벌에 대한 규정을 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자율권을 주시고 너희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촉구하시는 거죠. 우리를 개나 돼지처럼 채찍질하면 말 듣고 아니면 말 안 듣고 이런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잘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참 이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이 벌에 대한 규정이 없는 부분들은 거의 안 지켰습니다. 이게 참 묘한 부분이에요. 사람은 참 얍삽하고 어리석어서 벌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뭐 안 지키지 뭐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러고서는 안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말씀드린 대로 11조 1000년 동안 안 했습니다. 빚에 대한 면제 해줘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희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기록이 없다고 해서 안 지켰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니 설령 지켰다고 치자고요. 그래봤자 몇 번 없는 거예요. 두드러지게 순종한 적이 없어요. 노예를 해방시켜준 적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이 없는 것들은 안 하려고 해요.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여지껏 나왔던 모든 내용들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과 상관되는 것인데 다 개인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거는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11조를 안 하면 제사장이 찾아가서 너 왜 11조 안 해? 내가 네가 11조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네 수입 갖고 와봐. 내가 다 계산해서 11조를 가져가겠다. 이럴 수 없습니다. 너 왜 옆에 있는 사람 빚을 면제시켜주지 않아? 하나님 면제시켜주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네가 구워준 모든 돈은 면제해버리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고 어떤 사회나 공권력이나 여기에다 어떤 권한을 준 게 아니라 각각의 개인에게 맡겨둔 거예요. 개인에게. 그래서 한 사람이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개개인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사실 이걸 오늘날 사회에는 조금 더 강제력을 두었죠. 세금을 걷어갈 때, 4대 보험을 가입하게 할 때, 혹은 기타 등등 이자를 받을 때 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는지 등등 이런 걸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현실적으로는 더 좀 효과가 더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걸 강제력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국가나 사회의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집행하게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도 개인에게 맡겨놓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일관된 일반적인 어떤 가치관을 형성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공감대를 잘 갖고 또 어떻게든 서로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계속 중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실제로 이걸 순종을 했을까? 실제로 이렇게 해본 적이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없어서 제 생각에는 거의 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약속하셨던 모든 복을 다 받아들인 적이 있었나? 별로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왜 복을 못 받아 누렸을까 했을 때 1번 죄를 지어서이기도 하지만 2번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일단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으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죄를 안 지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잘 지키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내용들을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1번, 2번, 3번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큰 부분으로 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같이 지내는 공동체 지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제일 힘이 없고 제일 연약한 사람이 노예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노예니까 제일 신분이 천하죠. 뿐만 아니라 팔려오는 과정에서도 삶이 힘들고 어려웠단 말이죠. 빚을 져야 하고 먹고 사는 지경이어서 그러다 노예로 팔려온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함부로 대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평안하게 먹고 살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가 도와주고 도움을 주라는 게 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사람들 경제적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사회적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1등부터 100등까지를 쭉 성적을 매긴다면 1등부터 한 50등까지는 누가 뭐라고 건드리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그거 말고 뭐 천성이 게을러서 그렇든 아니면 갖고 태어난 게 없어서 그렇든 여하튼 이 경제적 계층이 이제 한 90등이나 100등쯤 된다 이러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들이 잘 지낼 수 있게끔 너희들이 도와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은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잘 섬기고 영접해 주어라. 어린아이가 바로 여기 나오는 노예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중에 저까지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우면 꼴찌에 해당하는 내가 함부로 대해도 내가 발로 걷어차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도 나한테 뭐라고 항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인 같은 지체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잘 섬겨주고 그 사람도 잘 지낼 수 있게끔 도와주어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오늘날에 노예가 없기 때문에 내가 노예를 해방시켜줄 일이 없다 이렇게만 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연약한 사람인가, 누가 제일 힘이 없는 사람인가, 누가 제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누가 용서가 필요한가 잘 생각해보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무엇이라도 내가 행하고 섬겨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무언가에 얽매여 있고 속박되어 있고 힘이 없을 때에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든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나 성장하며 살아봤건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겨주셔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자, 또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어찌하여든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그와 같았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과거의 우리와 비슷한 모습인 사람들을 날마다 잘 돌보는, 또한 온 마음을 다해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